신약성경 177면 내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에 이제 성부께 그 기도하신 그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그 중요한 목적인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일을 앞두고 지금 기도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어떤 뭐 처절함이나 어떤 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그 원망 같은 것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음성은 이 기도는 승리자의 그 어투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듯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아마도 이제 그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마음속으로만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아마 그 제자들이 그 이제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자들이 그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끝이 다가올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의 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공격할 것이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세상을 이긴 그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승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기도가 있고 18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마치시고 사랑했던 그 제자였던 그 제자인 그 유다에 의하여 팔림을 이렇게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을 놓고 보면 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거다.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가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의 기도와 예수님이 이제 맞게 되시는 현실과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았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승리의 그 길,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걷게 되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어떤 걱정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없는 그런 상태의 길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예수께서 승리의 길로 바꿔놓으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그러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스럽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 그 구체적인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백성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과 어떤 직결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그 에베소서 1장이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되는 것,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함을 받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아버지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그 능력 가운데, 사랑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하고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복된 복락, 그 하나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으로 삼으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그 운명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간에 어떤 주어진, 성부와 성자 간에 어떤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정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구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완성을 가지고 오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같은 저자가 쓴 요한 1서에 나오는 세상과 같은 개념일 겁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하나님을 거부하여 서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본성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진 속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기도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 복음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그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효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자에게 그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들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모아드린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어떤 순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두 표현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타락을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를 쓰시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품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결정하셨던 그 존재들, 그리고 그 존재들이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따라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예정론의 교리를 가장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립했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어거스틴이 씁니다. 아마도 이제 고백록 같은 데서 그런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제 영국 쪽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이제 수도사가 굉장히 경건한 걸로 알려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수도사였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그 글을 읽고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테니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식의 도덕적인 방종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는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의 교회는 오랜 핍박을 이제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되었고 심지어 이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제 그러한 지적들이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뭐 영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주시는 것이라면 그런 식의 신앙이에 그리고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라면 인간에게 그렇게 책임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나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그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예정론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너희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떤 그 악을 행하고 잘못과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비판과 또 지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정론에 대한 교리가 그리고 예정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교리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성경의 이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여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거나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걸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에 의하여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어떤 우리가 괜찮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깊게 묵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덕과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명분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윤리를 앞세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상을 앞세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이상을 이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어떤 그 공산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어떤 스탈린 치하의 그 소련 옛날 구소련이나 모택동 치하의 중국을 떠올려 보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자유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이상에 빠져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얻고 그 많은 그 불평등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나아가는 이러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좋은 것을 앞에 내세워도 그것은 때로 자유라고 하는 이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때로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죄가 거기 붙어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환멸과 우리가 처하게 된 어떤 나아갈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만을 목도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악마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이 어떤 악마이거나 인간이 어떤 그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될 아주 나쁜 존재라거나 모든 인간이 다 살인자 같은 어떤 그런 그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좋은 것을 알아볼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죠.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을까?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일의 핵심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영광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무에게도 동물에게도 해에게도 달에게도 주지 않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그 앤서니 후크마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인격이다. 피조된 인격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떤 제한성, 어떤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제한받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인간이 처해 있는 중요한 조건이죠.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살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인간은 단지 살덩이가 아니라 단지 육신이 아니라 단지 유기물이 아니라 인간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특징은 무엇이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로 하나님의 자유와 방불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교제적인 측면에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아담을 골탕 먹이거나 그건 아담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그런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하죠.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내 택한 자들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분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한다는 것, 이야기를 한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간에 어떤 동일한 위상 가운데 있다, 어떤 그들이 어떤 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면, 동일한 위상이 아니라면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 제가 개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오리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추정하여 동물이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혼의 깊은 것까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을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존재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오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유, 여전히 너는 죄로 오염되었지만, 너는 죄로 타락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귀하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애의 언어로,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로 설득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주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펼쳐질 일이며,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가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부재의 자리에 극한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선택한 인류가 도달한 종착지인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빛을 만들어내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죽음의 10년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제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까지는 영향을 끼치실 수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음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스올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바로 나사로지요.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바로 십자가지요. 이게 바로 죽음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인류의 모든 인간이 외치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어놓고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보내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죽으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서 넘어가, 그 부르짖음을 넘어서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본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죠.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예를 들어 N극과 N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냅니다. 마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면 다가오실수록,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이 그 같은 자석이라도 큰 자석과 작은 자석이 있으면 이 서로 다른 극을 이렇게 붙이면 이 작은 자석이 그 밀어내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되죠? 이게 돌아가죠. 돌아가서 그 큰 자석에 붙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일은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고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비참함 가운데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지언정 이제 그 외침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반전시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반전시켜, 우리의 모든 삶을 반전시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호흡하고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내 마음에 품은 이들을 성자가 성자의 사역을 통해, 성자의 그 죽음을 통해,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다 나에게로 끌어모으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그 일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혀, 그분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희생에 붙잡혀,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 떠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와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늠름하고 담대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며 미혹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